2004년부터 12년째 세계 태권도 연맹의 총재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조정원 총재가 시드니를 방문했습니다.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를 누비며 한창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조정원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의 조정원 총재님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드니에 어떤 일로 오시게 되셨어요?
시드니에서는 뭐 특별히 행사는 없고요. 예, 캔버라에서 그 제1회 프레지던트컵 오세아니아 태권도 오픈 챔피언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을 하고 3일간 캔버라에서 행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와서 해외를 다니시니까 총재님께서는 느껴지시는 게 다르실 것 같아요.
실제로 태권도가 세계화된 것은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태권도가 처음 해외 보급되면서 많은 그 태권도 원로 사범들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때만 해도 우선 태권도라는 것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서 소개가 된 가라데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그때 간판도 심지어는 코리안 가라데 라는 간판을 걸고 그만큼 이제 보급에 애쓰신 그 원로 사범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태권도 하면은 바로 한국을 얘기할 정도로 이제 한국적인 것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거 태권도 연맹이 만들어져 가지고 올림픽 스포츠로서 이제 처음 시드니에서 소개가 되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참 자랑스럽고 지금은 206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태권도를 즐기고 또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을 또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정말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또 실제로 경기력도 많이 앞서 있어가지고 지난 런던 올림픽을 보면은 금메달 8개가 여덟 나라에 골고루 나눠졌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이제 태권도가 유니버설라이즈 됐다, 보편화됐다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리우 올림픽도 과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가 리우 올림픽에서도 세계 태권도 연맹은 공정하고 바른 경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정말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 곳곳에 한국인이 있는 곳이라면 이 태권도가 뿌리를 잡고 있는 것, 그 정말 이민 역사와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사실 우리나라 대사관이 안 들어갈 때부터 그 태권도 도장이 또 사범들 통해서 보급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중남미라든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나라의 공관 개설을 할 때도 태권도가 크게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얼마만큼 태권도가 한국의 그 좋은 이미지를 그 나라에 소개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가 있죠.
1년에 반은 해외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특히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도 또 많이 바쁘실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뭐 왜 꼭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직접 가서 그 나라에서 태권도 보급 활성화라든가 또 그 나라 협회를 격려해 줌으로써 태권도가 더 지구상에 더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약 20여 회 저 해외 출장을 갔고 또 날수도 한 153일인가 그렇게 다녀왔어요. 그건 뭐 기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는 모르고 잘 지냅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아직 저 별 불편함 없이 잘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번 리우 올림픽 때부터 태권도가 많이 좀 변화가 생긴다면서요?
그동안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그 팔각 경기장을 썼어요. 근데 이제 올림픽에서는 처음 그 팔각 경기장을 소개를 하고 또 지난 런던에서 전자호구와 더불어서 이제 인스턴트 비디오 리플레이 시스템을 도입했었는데 그걸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헤드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던에서는 헤드기어가 없었는데 센서 시스템이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헤드기어에 센서를 부착을 해서 좀 더 공정성을 기했다든가 그다음에 그 비디오 리플레이도 좀 더 빨리 그 판독을 해서 그 시청자나 또는 관중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태권도가 아마 처음으로 심판도 남녀 동수로 15명, 15명 뭐 처음 그 젠더 이퀄리티를 시행하는 그 올림픽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도 먼저 선구적으로 남녀 양성평등을 그 소개를 하고 또 여성 인구를 이제 태권도 쪽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중동 국가에는 히잡을 쓰고 경기에 허용, 나오는 것을 허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그 중동 여성들이 태권도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출전도 하고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참 태권도야말로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그런 스포츠로 볼 수 있죠.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뭐, 테마 음악까지 또 도입하신다면서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선수들이 그 정해진 곡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곡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음악이 나오면서 선수가 입장을 한다든가 사실 다른 경기보다도 올림픽 하면은 엄청나게 그 긴장을 하게 돼요.
선수들이요?
선수들이. 그런 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선곡해서 그 음악을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해서 출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파견이 돼서 그 오전, 오후, 저녁 그렇게 세 세션으로 나눠서 경기가 진행돼요. 그 중간중간에 관중들이 그 지루하지 않게끔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또 브라질 그 드럼 댄스 하는 팀하고 같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 미스 브라질로 선정된 2014년 미스 월드 브라질이죠. 이 태권도를 조금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도, 선수는 아니지만 하여간 태권도 수련하는 그 미스 브라질도 같이 참여해서 청중들 또 시청자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줄 겁니다.
볼거리가 다양하겠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또 리오 올림픽이 있고요. 내년에는 또 세계선수권대 무주에서 열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림픽 스포츠가 2000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잘 그 진행을 되고 있는데 세계 태권도 연맹은 올림픽 스포츠로서 그냥 그 일반인들이 즐기는 스포츠를 벗어나서 사실은 그 지난 4월 달에 태권도 휴메니테리안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지구상에 지금 레퓨지 캠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뭐 나라 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레퓨지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약 6,500만이 돼요. 그러면은 그걸 한 나라의 인구라고 보면은 세계 27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그 레퓨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그들의 그 어린이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그 예의범절이라든가 또 좋은 그런 모습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 바른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거 가르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태권도 휴메니테리안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특히 이제 올림픽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또 세계연맹이 다른 올림픽 스포츠와 달리 아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무주에서 있게 되는 세계선수권대회는 우리가 회원국이 206개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206개국 전 회원국을 한번 다 초청해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정말 지구촌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하나의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또 더군다나 무주 태권도원이라는 데는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태권도에 어떻게 보면 메카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설비들을 갖춰놨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서 특히 이제 그런 그 세계대회가 명실상부하게 206개국의 모든 회원국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만들 생각입니다.
총재님께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재단, 박해 재단이라고 한국말로는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 가지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결국은 스포츠 우리가 기구지만은 인류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못한다면 그냥 뭐 놀이문화로서 그걸로 이제 끝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태권도 박해재단, 태권도 휴메니테리언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지구상의 어려운 그 난민촌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전에는 세계 태권도 평화봉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구촌 곳곳에 태권도가 필요한 오지에 그 태권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서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또 우리나라 문화도 소개하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죠. 이것이 태권도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태권도기 때문에 다른 올림픽 스포츠하고 차별화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K-POP이다, 뭐 K-드라마다 해서 한류가 굉장히 인기인데요. 한류의 원조는 태권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태권도는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 가장 큰 자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태권도가 우리 총재님께는?
사실 뭐 K-POP이 최근에 이제 그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환영을 받고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50년대, 60년대부터 한국 문화를 소개한 것은 태권도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태권도를 하는 사람 치고 우리말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경기 용어 자체가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총체적인 그 태권도가 한류의 원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말 들으시면은 뿌듯하시겠어요?
아, 물론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태권도를 통한 우리나라의 그 위상을 높이고, 또 사실 태권도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한국을 좋아하면은 한국 상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국제 상품 그 경쟁력하고도 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태권도가 더 널리 세계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호주에 있는 한인 젊은이들에게 총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물론 호주에 그 있는 우리 젊은 한국인들이 상당히 호주 사회에서도 좋은 평을 받으면서 발전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야말로 올림픽 스포츠로 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호주에 있는 젊은이들도 좀 더 태권도에 관심을 가지고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그 기계를 호주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고 한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분야에서 우리 한국인 2세, 3세 그 젊은이들이 크게 활약하고 있지만은 더욱 그 발전을 해서 호주 이민사회에서 존경받는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계태권도연맹의 조정원 총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스베스 한국어 프로그램, 라디오,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